신뢰 여섯 번째, 환상과 꿈. 현재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환상과 꿈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나의 대답은 나는 결코 환상과 꿈, 그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역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 환상과 꿈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이 주의하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이 환상과 꿈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혹은 하나님에게로서 온 것이 아닙니까? 많은 때 어떤 사람이 집회 중에서 그가 어떻게 환상을 보았는가를 간증하기 때문에 왕왕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보았던 환상을 말하는데 이르러 나중에는 대부분의 모인 사람들이 모두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실제로 나는 이런 경우를 아주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이 환상을 본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께 이러한 경험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얻지 못하면 금식하고 또 몇 날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의 몸은 기력이 없어지고 생각은 텅 비게 되어 저항할 의지가 조금도 없게 되어 소위 말하는 환상과 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얻었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얻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종의 생각을 텅 비게 하고 의지로 피동책이 되게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체면시킨 것일 따름입니다. 꿈을 꿀 수도 있고 해명할 수도 있으며 게다가 아주 엉뚱하게 해설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의사인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은 후 꿈을 아주 잘 꾸었습니다. 내가 매번 그를 보러 갈 때마다 그는 항상 꿈을 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번 꿈마다 그의 해설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저녁 꿈을 꾸었고 심지어 하루 저녁에 서너 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까닭입니까?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꿈을 주는 것을 좋아하신단 말입니까? 내가 아는 것은 그가 대낮에도 줄곧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도 역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기이한 것은 그가 비록 총명한 의사이지만 그의 생각이 아주 어지럽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 안에서 온종일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며 그 자신조차도 그의 생각을 다스릴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가 밤에 꾼 꿈은 바로 그가 낮에 생각했던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솔직하게 그에게 권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당신의 많은 꿈을 거절하지 않으면 결국 속임을 당하여 영적인 진보가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약간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수많은 꿈들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두뇌에서 나온 문제로 생각이 집중되지 않은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신뢰 일곱 번째, 성령의 침례를 구함. 또 다른 하나의 상황에 대해 나는 그것을 감전이라 부르는데 일종의 힘이 사람의 몸에 임하여 사람으로 마치 전기에 감정된 것처럼 떨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는 마치 불이 타는 것처럼 뜨겁고 입으로는 갖가지 기괴한 음성을 발하며 손발로는 각양의 특별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성령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혼 안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영 안에 있지만 혼에서 나온 것의 목적은 영을 가장하는 것일 따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는 이것으로 사람을 속여서 이것이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혼에서 나온 것이며 무엇이 영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해야만 속임을 당하지 않는데 이룰 수 있습니다. 혼에서 나오는 방법은 환상을 구하는 것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들은 얻기를 원하는 까닭에 금식하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때문에 몸의 기력이 없어지고 저항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종의 소위 성령의 침례라는 것을 받아서 자신으로 떨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느낌으로 인해 일종의 기쁨이 있고 일종의 기이한 흥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여야 소위 성령의 침례라는 것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행을 계속하다 보면 그가 원하는 그러한 느낌들이 그의 몸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마 하나님이 참으로 그의 마음속에 충만했단 말입니까?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감히 그가 얻은 것이 참된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한면으로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아야 하며 다른 한 방면으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믿는 이들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고 속임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여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마땅히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사탄의 역사는 다 사람의 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근원을 조사해 보아야 함. 어떤 사람은 환상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빛을 본 것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화염을 본 것을 말하며 어떤 사람은 꿈을 꾼 것을 말하며 어떤 사람은 전기와 같은 떨림을 얻은 느낌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간증하고 나면 나중에 곧 많은 사람들이 역시 이러한 체험이 있게 됩니다. 나는 결코 이러한 일들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혼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혼 안에 다 있으며 혼에서 나온 것의 목적은 다만 영을 가장하는 것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일들의 근원을 추궁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임을 당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일들이 혼에서 나온 것인가, 영에서 나온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영과 혼의 기능의 결과가 다름. 영과 혼의 기능의 결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우리로 무엇이 영에서 나온 것이며 무엇이 혼에서 나온 것인가를 분별하게 하는 하나의 큰 원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를 보면 여기서는 첫사람 아담이 산 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혼이 살았고 혼은 생명이 있으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지위를 말합니다. 이 구절은 후에 계속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은 주의해야 할 가치가 있고 아주 귀중한 말이며 또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영과 혼의 기능의 결과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혼은 자기가 살았고 자신이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은 사람을 살게 할 수 있고 생명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혼은 자신이 살지만 다른 사람을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영은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영만이 사람으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강하고 살아있는 혼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도 영과 혼의 역사를 분명히 분별하지 않으면 좋은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영은 자신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계속 주의하여 말한 것은 혼의 능력은 마땅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에서 나온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문자상의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원칙입니다. 혼은 비록 산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릴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결코 사람의 두뇌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역사해야만 사람에게 유익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역할 수 없습니다. 혼은 오직 자신만 살게 하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할 수 없고 유익을 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조심해야 합니까? 어떻게 혼에서 나온 모든 것을 거절해야 합니까? 혼에서 나온 것은 사람을 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자에게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얻을 수 없게 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뿐입니다. 오늘날 혼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역할 위험성. 나는 몇 가지의 일반적인 예를 들어 영과 혼의 역사가 어떻게 다른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러한 신기한 예를 들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는 지난 두 주일에 이미 여러 번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심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역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집회에서도 일종의 심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이끕니다. 믿는 이들의 집회 중에서도 일종의 심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자극시키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지방에 집회에 가서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기만 한다면 곧 그들이 한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솔직히 말하는 것은 수많은 교리는 다만 사람의 혼을 도와줄 수 있을 뿐이고 결코 사람의 영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혼에만 도달할 수 있으며 사람에게 약간의 지식만 있게 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역은 사람의 영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부흥회는 어떤 방법을 합니까? 나는 결코 믿는 이들의 부흥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먼저 이것을 확실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오늘날 수많은 부흥회를 여는 방법이 영에서 나온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부흥회는 먼저 일종의 부흥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어 사람들로 뜨거운 느낌과 뜨거운 분위기가 있게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후렴을 계속하여 불러서 사람들의 열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약간의 사람을 격동시키는 이야기를 하여 사람들에게 일어나 간증을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은 다만 방법이고 수단이며 결코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뜨거운 분위기가 형성되면 당신은 곧 일어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의 속에는 이미 오늘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방법이 예비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은 몸이 떨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죄를 시인하거나 결심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종의 부흥은 1, 2년 후 다시 똑같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효가 떨어지면 옛날의 상태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주가 지나면 끝날 것이요, 어떤 사람은 3개월 혹은 5개월이 지나야 끝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어서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없는데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로 수많은 믿는 이들의 역사를 써본다면 한편의 부흥의 역사는 부흥에서 타락으로 타락에서 부흥으로입니다. 그가 부흥할 때 한 번 사용한 흥분제는 두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 분량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부흥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쓰인 방법은 반드시 약간 더 정감이 있고 더 자극적이어야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이 일종의 방법은 영적인 아편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번에 그에게 주사를 놓았으면 다음에 또다시 그에게 주사를 놓아야 합니다. 아, 혼은 단지 자기만 살게 할 뿐 결코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혼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역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영만이 사람을 살게 함.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주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거듭남은 베들레헴의 생명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생명은 죽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소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태어난 생명은 육신이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얻은 생명은 영원히 살아있는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부활이라 합니까? 이를테면 여기에 하나의 시체가 있다고 합시다. 당신이 그것을 일으키려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여하를 막론하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주 큰 힘을 쓰든지 얼마나 열기를 사용하든지를 막론하고 그로 살아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안에 넣는다면 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이 생명은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환경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까? 죽음의 환경보다 더 차가운 것이 있습니까? 죽은 시체는 갈수록 부패될 뿐이고 갈수록 썩어 문드러질 따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활의 생명을 넣는다면 사망은 결국 그것에 의해 삼켜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능히 죽음에 속한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고 사망에 속한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말하면서 하나의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전에 부활의 일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가지론자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후에 그가 죽고 난 후 그의 묘비에 쓰인 한마디는 영원히 갈라지지 않는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무덤은 아주 정교하게 건축되었고 모두 대리석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기이한 일은 어느 날 그 큰 돌이 갑자기 갈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돌의 틈 사이에 한 알의 측백나무에 씨가 있었는데 점점 자라 나무가 되어 무덤이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아주 크게 갈라진 것입니다. 나무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을 갈라지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생명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영은 사람을 살게 하며 오직 영만이 생명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실 영을 대체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혼을 처리해야 함.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그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혼을 묶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번 사역할 때마다 항상 먼저 자신을 처리해야 하며 자신을 옆에 제쳐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총명,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장점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모든 것을 묶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을 막론하고 나는 나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당신의 역사만을 원합니다.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당신 자신이 역사하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 여기고 자기의 것을 집어넣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무익한 것이며 도리어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당신은 성령의 역사가 결코 사람의 손이 가입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나는 사람은 한 다발의 종이 인형과 같이 생명이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며 반드시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만 비로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종이 인형과 같이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될 정도로 자신을 거절해야 합니다. 능력은 반드시 위에서 오는 것이어야 하며 역사의 방법도 위에서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영만이 사람을 살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께 당신의 혼을 묶어달라고 구해야 하며 그때의 하나님은 비로소 자유로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두 구절의 성경 안에서 네 차례나 언급된 생명은 헬라어에서 다 혼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는 무릇 혼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혼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원토록 혼생명을 보존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전파하신 하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바로 앞에서 말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일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해석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 믿는 이가 자기의 혼생명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영은 영원히 역사할 수 없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더욱 깊은 일을 하고자 한다면 혼에 대하여 반드시 확실히 처리를 해야 합니다. 혼은 반드시 잃어버려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은 좋은 것입니다. 황금빛은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책상 위에 놓여 있다면 100년이 지나도 한 알 그대로 있고 영원토록 증가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혼의 능력은 땅에 떨어지지 않은 밀알과 같아서 영원토록 나달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엄숙하게 한 가지 문제를 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당신이 얻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부활의 생명이 나달을 맺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왜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역사하는 능력이 없는가?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없는 것은 당신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이미 큰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할 기회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자신의 지혜, 자신의 방법, 자신의 능력, 자신의 천연적인 장점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이한 일들에서 많은 것이 혼의 능력의 나타남이고 모두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 아니며 당신은 오히려 이러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으니 어찌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부흥에는 그 당시로 본다면 아마 아주 좋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종종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부흥에는 참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엄숙히 말하는 것은 더 좋고 더욱 깊은 역사를 하려면 능력을 많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은 땅속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죽었다면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은 무릇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떠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영원토록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비유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구변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사용하길 원치 않는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 이 구변에 있지 않고 이 구변을 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구변을 잃어버리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어떠할 것입니까? 생명을 얻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나에게 일을 처리하는 재간이 있으나 내가 나의 천연적인 재간을 사용하길 원치 않는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구분을 기다리며 이런 식으로 역시 사람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를 배운다면 그야말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능력은 부활의 영역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니라 바로 더욱 깊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일체의 능력을 거절해야 합니다. 무릇 자기의 혼생명을 잃어버림이 없다면 그는 영원히 무엇이 능력인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음을 통과했다면 그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무릇 자기의 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은 자라날 것이고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너무 풍성하고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지위를 내드리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나는 항상 한마디의 귀중한 말을 생각하는데 바로 무의 무탁, 즉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당신 이외에 나는 참으로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렇게 호흡을 한번 하는 것에도 그분이 없이는 안 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하다면 당신은 당신의 거룩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당신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당신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의지할 데 없이 하나님의 면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은 결코 혼의 능력의 도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먼저 우리를 어떤 위치로 데리고 가는데 바로 자기로 말미암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천연적인 것에서 나온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기이한 것이든 일반적인 것이든 오직 하나님에게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거절해야 합니다. 이러하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본.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주님은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미암아라는 말은 뭐뭐로부터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뭐뭐로부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아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아들은 자기로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하신 일은 한 가지도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태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사대로 하지 않으셨으며 그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마 그분의 혼에 어떤 좋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분의 혼의 능력은 아주 유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분은 죄의 흔적도 없는 분인데 설마 그분이 혼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범죄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분은 자기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처럼 거룩하고 완전한 분도 기꺼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주님처럼 완전하신 분도 그분의 생활은 여전히 아무데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였으며 세상에 오셔서 기꺼이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미한 존재인 우리들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혼의 능력을 내려놓고 혼에서 나온 모든 것을 거절해야만 비로소 영적인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으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